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케네스 베시는 북한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지난해 이런 노동교화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수감자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오늘 시간에는 절도 혐의로 8달 동안 중국에서 수감 생활을 한 미국인의 증언을 통해서 중국 교도소의 강제노동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스파르탄버그. 잔잔한 물결이 있는 호숫가에서 스튜어트 포스터 씨가 거위떼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포스터 씨의 표정은 주변 풍경만큼이나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바로 몇 개월 전만 해도 중국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About 9:30, 10, it varied.
매일 좀 다른데요. 아침 9시 반이나 10시쯤 되면 사람들이 재료가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들어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다란 공업용 자루에 담아서 말이죠. 그러면 책임자들이 교도소 바깥 방에서 물량과 액수를 확인한 뒤에 수감자들을 부릅니다. 와서 할당량을 가져가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스튜어트 포스터 씨는 중국 교도소에서 일주일에 엿새 하루 8시간 이상을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중국 광저우시 바이융 교도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등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교도소 수감자들이 조립한 전등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에 수출된다는 얘기를 교도관들에게 들었다고 포스터 씨는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포스터 씨는 중국 광동웨어 외무대학교에서 일하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동료 미국인 강사의 돈을 훔쳤다는 죄였는데요. 포스터 씨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구금된 뒤에 중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미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추방된 뒤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포스터 씨는 중국이 노동교화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이 노동교화소 문을 닫고 있다. 전에 노동교화소였던 곳을 약물 중독 치료센터로 바꾸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수감자가 일을 거부하면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교도관에게 매를 맞게 되고요. 먹을 것을 뺏기거나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체벌을 당하는데요. 그게 강제노동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스튜어트 씨의 변호를 맡았던 광동 국제비즈니스 법률사무소의 제이드 웨이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노동이 법적 절차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형법은 체벌을 범죄자 교화 노력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도 교도소 수감자들이 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도소 수감자들이 일하기도 합니다. 많은 수감자가 가구나 옷을 만들거나 호텔 예약 전화를 받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수감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하루 약 5달러의 수당을 받고요.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복역 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건 기업 입장에서 큰 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유급휴가 같은 다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업에 좋은 일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착취행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중국처럼 강제노동을 거부하는 수감자에게 체벌을 가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스튜어트 포스터 씨는 많은 기업이 수백만 달러의 눈이 어두워서 중국 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교도소에서 제조된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말리아계 미국인 소년이 비행기 바퀴 홈에 숨어 태평양을 건넌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이 소년은 비행기 바퀴가 접히는 좁은 공간에 숨어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하와이까지 5시간 반 이상을 날아갔는데요. 산소 부족과 최저 섭씨 영하 62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년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밀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전으로 흩어진 소말리아 난민 가족들의 아픔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 다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5살인 소말리아계 미국인 야히야 압디군. 야히야 군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항 담장을 넘어서 하와이행 비행기에 숨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당국 관계자는 야히야 군이 미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뒤에 소말리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겠다면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야히야 군의 어머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소말리아 난민수용소에서 살고 있는데요. 야히야 군의 부모는 각각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향수병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야히야 군의 아버지 유수프 압둘라이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야히야가 늘 아프리카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아프리카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그곳은 생활 여건도 좋지 않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야히야 군의 어머니 우빠 모하메드 압둘라이 씨는 현재 에티오피아의 쉬이드 디어 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는데요. 아들이 향수병에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야히야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위험의 여행에 나선 건 남편 탓이라면서 원망했는데요. 아들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더구나 날 만나려고 그랬다니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소말리아에서 20년 넘게 내전과 무법 상태가 계속되면서 수천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더 좋은 삶을 꿈꾸면서 외국으로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도움을 주긴 하지만 가족이 모두 모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소말리아 행동연합의 하쉬샤피 사무총장은 야히야 군의 얘기는 많은 소말리아 난민이 겪고 있는 아픔의 한 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 있는 많은 소말리아계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말리아계 청소년과 얘기를 해보면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털어놓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를 본 지 1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길게는 16년씩이나 어머니를 못 봤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얍디 샬란 셰리프 애덤 씨는 미니에폴리스 공립학교에서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소말리아계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다가 다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일반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또 자기 수준보다 높은 학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죠.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 과정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요.
압디 샬란 샤리프 애덤 씨는 가족 해체가 소말리아계 미국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의 정체성 문제도 있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소말리아인인가? 미국인인가? 이슬람 신자인가? 아닌가? 아이들이 그런 많은 질문에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레짐작하거나 엇갈리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전 세계 아프리카계 이민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말리아계입니다.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미국과 유럽에 온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20살인 사이드 구레시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미국에 정착했는데요. 소말리아를 떠난 뒤에 중동과 동부 유럽, 멕시코를 거쳐서 마침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구레시는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가 늘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great risk never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중국 교도소의 강제노동 실상과 내전으로 이산가족이 된 소말리아 난민의 아픔 살펴봤습니다.